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이를 무슨 재미로 키우시나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늘 잘 묻는 질문이 아이가 잠을 잘 자느냐, 그걸 잘 물어봅니다. 제게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태어나서 밤낮 합쳐서 하루에 3시간을 잘 안 잤습니다. 아이가 잠을 안 자니까 어른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해도 100일만 지나면 좀 변한다. 그래서 100일을 기다렸는데 100일을 지나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아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에 그냥 안고 밤을 새워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100일 지나면 그다음 얼마 지나야 되나요? 100일 지나면 변할 거다 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일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100일 다음엔 뭐죠? 끔찍하지만 돌입니다. 돌 지나면 괜찮을 거다. 돌이 지나도 안 변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잠을 안 자도 그거 참 힘드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들은 얘기가 밤중에 아이 집었던지 아버지가 도로 있었다고 그러대요. 아이는 울어대죠. 잠은 못 자죠. 그래서 던진 사람들이 들어 있답니다. 그럼 그렇게 힘드는 일을 왜 합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나요? 아니, 아이 키우는데 무슨 재미가 있기는 있습니까? 제가 가끔 물어봤다가 들은 대답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손자 안고 계시는 장로님께, 장로님 이거 앉는 맛이 있습니까? 하니까 안 하나 본 사람은 모른대요. 이게 그렇게 맛이 있답니다. 앉는 재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겠죠. 또 다른 분에게 물었더니 아이 보는 재미가 있다네요. 보는 재미. 좀 그럴 것 같아요. 전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크는 재미일 거야. 크는 재미. 여러분, 아이가 만약 커주지 않으면요, 그거 앉는 재미가요? 재미라기보다 고통 아닐까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커지지 않으면 그게 보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보는 것이 고통 아닐까요? 제가 옛날 들은 말이, 아이들은 하루에, 아이 키우는 엄마는 하루에 8번 거짓말 한대요. 우리 아가 있잖아! 하고 돌아서서 보면 아이가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뭐 했다 그러고 자랑했는데 돌아서서 보면 또 변해 있는데 하루에 8번 거짓말 한다는 말이 참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무섭게 변해갑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특별히 무슨 프로그램이 쫙 돼 있는 것처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변합니다. 처음에 아이 그냥 안으면 목이 휙 제껴지잖아요. 그러다가 힘이 생겨서 목을 가눕니다. 목을 가누면 그 다음요? 뒤집기 합니다. 배밀이라는 것도 있죠? 그거 다 몇 달만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는 거, 그걸 지켜보면 참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가 일어서는데 우리 아이가 일어서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걱정이 태산 같아집니다. 자라야 하는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엄청난 걱정이고,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아이보다 약간 처지기만 해도 엄마의 걱정은 아주 큰 거죠. 새벽 기도 나오라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꿈쩍도 안 하던 분이요,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탁 들자 그날부터 새벽 기도 뛰어나옵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 그냥 꾸준하게 평소에 기도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그게 복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흔히 하는 말로요, 예방이 싸게 칩니다. 일 터지기 전에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고생 안 하고 그 길 갑니다만은 그건 아주 복된 사람이고요. 시간 없고 바쁘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러던 분도 아이에게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 우리 아이가 잘 정상적으로 안 자라는 것 같다? 이 생각만 탁 두면 번쩍해서 새벽에도 뒤에 나옵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어른이 되었어야 할 저 성도들이 요즘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오늘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셔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난 너희들을 어린애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너희들을 어른 취급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못하리라라는 말이 뭡니까? 전에 너희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어린아이였던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못한다는 얘기는요? 지금도 너희가 어린아이 아니냐 이 책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던 시절에 그 조그마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소식을 들으니 참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자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그렇게 어리다고 말합니까? 3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아주 험한 말입니다.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건 심한 욕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험한 말입니다. 육체의 저급한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건 괜찮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육신의 그 저급한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지적입니다. 그건 마치 벌써 많이 자란 아이 보고 너 아직도 젖 먹고 있냐? 너 아직도 오줌 사냐? 이런 책망입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아직도란 말입니다. 그거 벌써 버렸어야 할 그 안 좋은 습성, 어린아이적 행동, 그걸 아직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잘하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이죠. 사절을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몇 개의 파가 있었는지 기억하셔요? 본문에는 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1장에 가보면 파가 둘 더 있습니다. 베드로파도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한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이 있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분리돼서 파벌이 돼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른다워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어린아이적, 쉽게 말하면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책망입니다. 어른답게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자라면, 그냥 자란다는 것은요, 그냥 덩치만 커지면 되는 겁니다. 짐승이 자라는 것은 몸만 크면 됩니다. 그냥 사람이 자란다는 것은요, 몸만 커져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정신도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몸은 커지고 어른스러워져 가는데 정신 연령이 그대로 있다면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여자아이들이 많이 커지면, 다 큰 여자아이들이 저녁에 늦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야단쳤잖아요. 말만 한 게 어딜 돌아다니냐고 야단을 칩니다.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밤에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생각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몸은 다 큰 처녀가 됐어요. 그런데 밤늦게 돌아다니면요, 따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별 걱정 안 해요. 왜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아이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자라는데 마음이 함께 자라주지 않으면 이건 부모님들께 대단한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요,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죠. 고린도 안에 이렇게 파벌이 생겨난 주원인이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분을 더 좋아하고 저분을 더 좋아하고 그럼 이런 문제가 됩니까? 똑같이 좋아해야 됩니까? 난 특별히 어느 목사님이 더 좋더라 이러면 안 되나요? 지도자가 여러분이 있었고 여러분이 거쳐갔을 때에 아무리 지도자라 해도 성격이 다르고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고 이랬으니 특별히 누군가를 더 좋아하는 수는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나는 이분이 더 좋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지도자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더 좋아하는 다른 성도를 시기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아볼로를 좋아하고 누구는 바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시기가 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말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하면 그게 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가령 엄마가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이번에 뭐 오락기 하나 사줄 거야 이랬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사준다. 아이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기억 안 합니다. 요거 셋 중에 사주겠다고 한 것만 기억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게 요게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말도 잘 안 듣고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해놓고도요. 땡깡은 놓습니다. 사준다고 했잖아.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어른이 됐어도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이게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까? 다른 형제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외관상 어른들이 모였다 해도 그건 어린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을 보고 어리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흔히 부인들이 모여서요, 남편 흉볼 때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 알라겄다 이럽니다. 경상도 말로요. 남편을 여전히 어리다고 봅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이러는데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니 우리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이건 여전히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다는 말을 듣는 것은 자기 입장이나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리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껍데기는 어른인데요. 생각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으면 그냥 참으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5절 보십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얘기는 바울이 한 일이나 아볼로가 한 일은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전도받고 바울에게 교육받아서 바울을 생각하면 그렇게 은혜롭고 고맙고 이런 분들이 다른 전도자나 다른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참 큰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요. 정말 바울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고 과함을 치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전도받고 그에게 말씀을 배워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따랐고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며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에게 배웠으면 바울의 종이 됩니까? 바울의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웠으면 아볼로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고 내가 이런 걸 이분에게 참 배워서 감사하는 마음 물론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운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요. 배우지 못한 저 다른 성도도 다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으면요. 내가 더 많이 배워서 아는 게 더 많으면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변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많이 배웠으면요. 짐이 많습니다.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 왜 저리 바보 같으냐는 생각이 들면 아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구나.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새로운 것 좀 배웠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런 눈으로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어째 집사라는 게 저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면 아 내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많이 배웠고 아는 게 더 많으면요. 나 자신을 더 낮추어서 그 연약한 성도를 섬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바깥에 한 발짝만 나가도요. 배울 것 참 많지 않습니까? 훈련받는 일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선교 다니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 더요. 그것 때문에 더 낮아지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일이 다른 성도와 나 사이에 구별이 되거나 벽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요. 성경에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싸우러 나갈 때 군사 소집을 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대요. 줄이라는 거예요. 그걸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적군은 14만을 넘습니다. 그 옛날 머리 싸움 아닙니까? 14만과 싸워야 되는데 겨우 3만이 많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만은 하나님은 줄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왜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3만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면 아 우리 힘이 세서 이겼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줄이라는 겁니다. 이기고 난 후에 우리 힘으로 이겼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줄여라. 그래서 300명 데려갑니다.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죽어도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숫자. 그걸 가지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긴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계하시는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도 늘 걱정하시는 건요, 너희가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재산이 아주 풍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신신당부하는 것이 내가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 손의 힘, 내 능력이 나를 이렇게 부여하겠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 8장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복을 안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내가, 아니면요 다른 사람들 다 저 모양이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배워서 잠이 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굉장히 조심해 낮춰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형제를 만만하게 보고 알보고 내 형제와 사이에 벽을 세우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누구에게 배웠건 간에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 부서를 맡아서 그 부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맡은 이 부서가 우리 전체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돼야 된다 해서 열심히 내는데 그 열심 때문에 다른 부서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부서에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 내가 맡은 이 부서가 잘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내가 맡은 이 부서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부서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란 뜻입니다. 제가 말이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부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만 잘 되면 다른 교회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혹 가지게 된다면요, 그렇다면 그분은 거룩한 공회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회가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러죠? 그런데 내 교회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다른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 것은 말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거룩한 공회가 무슨 말입니까? 내 교회만 교회고 이웃의 다른 교회는 교회 내가 돌아볼 가치가 전혀 없단 말입니까?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두신 같은 몸이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교회만 잘 되면 다른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다른 이웃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지만 반농담 반진담 삼아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는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로교 안에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요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기독이 뭔 말입니까? 기독.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로 옮겨놓은 게 기독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져가 있는 것은 얼핏 보기에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라져 있는 현상이란 거죠. 장로교만 해도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대원에 가서 그걸 알고는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약입니다. 알면 충격을 받을까 두려울 만큼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갈라져 있나요? 처음 한두 번의 분열은 저도 좀 압니다만은 그 다음부터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적일 수밖에 없지만요. 인간의 교만 때문 아닐까요? 잘났다고 쫓아내서 갈라지고요. 또 잘났다고 뛰쳐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교회는 하나라고 외우는 거죠. 서로 갈라내고 뛰쳐나가고 이러면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런 부끄러운 짓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딱이가 아닐까 싶어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애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 효자 제일교회만이라도요. 이 안에서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7절 한번 보셔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면 어느 날 그럼 목사는 뭐예요? 뻔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면 그러면요. 장로 집사 권사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성도 어느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닌 게요. 누굴 미워합니까? 누굴 시기합니까? 분쟁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죽지 않고요.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서 싸우는 것이 시기와 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사도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말해도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위대한 사도이었습니다. 가끔 오늘날 어떤 분 소개를 하거나 자랑을 할 때 보면 개척교회를 몇십 개나 세웠다고 자랑한 분들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에게 비하면 그 새발의 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을요, 겨우 씨를 심었거나 건물에 기초를 닦은 정도라고만 말합니다. 바울처럼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만은 그렇게 헌신적인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씨를 뿌렸거나 그냥 교회 기초를 닦은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닮아가야 할 모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고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최근에 제가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는 누구 때문에 어려워하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고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라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고백은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제가 참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감격해서 산다면요. 교회 일 발 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제가 할 테니까 시켜주십시오. 이런 거 해야 안 됩니까? 총회도 있었고 일꾼 뽑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 하나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본 것은요. 어떻게든지 안 하겠다, 빠지겠다, 못하겠다. 설령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번 임명이 됐으면 여러분 1년 12달 그대로 그거 못 지켜나갑니까? 한다, 안 한다, 빠졌다, 들어갔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도 어린아이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런 벽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 큽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예요. 뭘 좀 해보려고 요람을 펴들고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이 없어요. 몇 안 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져가지고 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마음 말이죠. 사도보다 더 위대한 만큼 일하신 분이 계신다면 내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펄펄 뛰고 사십시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사분 오열되고 끼리끼리 갈라지고 서로 시기와 분쟁을 한다는 거 이거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두려운 것은 본의 아니게 나로 인해서 또 누가 힘들어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는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이런 벽, 이런 시기, 이런 어려움이 하나 돕도록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십시다. 이런 한국교회의 비극을요. 우리 손에서 더 이상 그 일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적어도 여기만이라도 그렇게 갈라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한 형제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셔요. 다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해도 감사하고요. 못해도 좀 감사하고 그래 삽시다. 어떻게 다 같이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열심도 있고 누구는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뭡니까? 지방색 때문에요. 고향 때문에 편이 갈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 전라도 갈라져가지고 고향이 다르다고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티극태극하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셔요.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큰 나라에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도 나라라고 어디 쪼개질 때가 있냐? 이러면 그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러시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속에 고향이 다른 것,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바라고요. 학력이 다른 것,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당당할 수 없나요? 천국 갈 때 대학 나오면 뭐 가산점 못 해줍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단지 일할 때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유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건 구별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부항에 아파트가 한창 늘었을 때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파트 평수대로 모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요. 근데 바깥에 나가시면요. 아파트 평수대로 아이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보고 그것도 참 놀랐는데 한 수 더 뜨는 거는요. 제가 아버지 차종별로 모이더라고요. 이거 아주 민도가 낮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불러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 놨더니 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요만한 일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더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모였는데요? 얼마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그만한 일로 싸우고 서로 힘들어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님 낯을 뵙겠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내가 보기에 좀 힘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해야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써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 술꾼들이 외쳤던 거, 우리는 하나다. 그게 약간 다르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랬지 않습니까? 술 먹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억하셔요. 아무리 미웠고 아무리 부담이 된다 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말을 넘어가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고 보게 되니 마음이 참 무거워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앞부분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도 설교를 했고요. 2장도 설교를 했습니다. 3장 설교해야 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펴놔놓고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어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은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발을 빼고 빼고 하는데 도망을 못 가가 억지로 붙들려가지고 코 끼가지고 일하지 말고요.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나요? 농담삼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총회가 모였습니다.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5명 모였습니다. 선거해봐야 제가 회장이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네 분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끝. 부회장 누가 하시죠? 선거해봐야 누가 될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그 5명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랬는데 한 10분쯤 버티더만은 제가 하죠 뭐. 그리고 부회장 박수치고 끝났습니다. 그쯤 되니까 그 다음 총무 서기 회계는요? 쉽대요. 그래서 보고 올렸습니다. 이번 청년회는 5명이 저는 자원했습니다. 광고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이번 청년회는 저 모든 임원들이 100% 자원했답니다. 선거해도 그렇게 되고요. 자원해도 그렇게 되는 건데 남이 듣기에 보기에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그런 풍토가 좀 이어지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평생에요. 교회 일을 자원해서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요. 적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내 속에 넘치고 감격이 넘친다면 이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좀 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게 당연히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아주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14절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랑이 아니면 하지를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사도 바울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어린애같이 그러고 있느냐라는 이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만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에 이 책망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죄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잊지 않게 주옵소서. 성도들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 간에 오고 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해내고 오로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